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테마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법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당한 법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그 부당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그 법학을 전공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뭐 깊이가 있는 글은 아닌데, 입문 수준으로는 한번 준비해 봤어요. 상식적으로 간사님도 그걸 요구하셨고, 상식적인 그런 법률 용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이 뭐가 있으세요? 예? 도로교통법이요. 네, 아주 되게 실생활과 밀접한 거죠. 딱지도 떼이고 또 뭐 과태료도 날라오고 하니까. 또 뭐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법이요? 네. 그 긴 법을 또 어디서.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 법이 있어야지 그 최저생계비죠? 그걸 받을, 그 보장받을 수 있고 하니까 되게 중요하고 또 좋은 법이죠. 또 다른. 교육, 예, 네, 그런 거 다 있죠. 헌법도 있고요. 근데 법에도 체계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법에 체계가 있다. 어떤 체계가 있겠어요?
상위법.
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뭐죠?
제가 부딪혔을 때 더 권위를 가져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은 뭐냐면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이 최고의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고 그 다음 불러요. 헌법 밑에 있는 걸 법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걸 명령이라고 불러요. 명령. 그 다음에 규칙인데요. 이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있는데요. 헌법은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인간은, 국민은 뭐, 사생활의 자유를 누린다. 통신의 뭐 비밀을 보장받는다. 뭐 재산권을 보장받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헌법은요. 한번 헌법을 들춰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헌법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는지 국민으로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안 봐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내용들이에요. 헌법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법률은 그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권을 보장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재산권을 보장받는지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그 규정해 놓은 게 법률이죠. 근데 헌법은 어떻게 정하냐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 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뿐더러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걸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때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죠. 근데 법률은 뭐냐면, 법률은 국민투표가 필요 없어요. 법률은 그 굉장히 많은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은 전부 국회가 그냥 제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헌법 밑에 법률이 있다고 맞습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법률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명령이 있다 그랬죠. 근데 명령은 이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정할 때, 만들 때, 그 세부적인 것까지 만들 수 없거든요? 왜냐면 구체적인 상황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시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만들어요. 행정기관들이. 행정기관이, 그 세부적인 것을 법률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정해져. 근데 이 명령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의 대표가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근데 우리의 대표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위임이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행정기관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규칙이 그 밑에 있다고 했는데, 이 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해서 그냥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에 뭐 국민의 통신의 비밀이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은 통신비법이라고 부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감청을 하고자 할 때는 불법 감청하면 안 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절차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헌법에 있는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가 그 법률을 제정한 거죠. 통신비밀보호법을. 근데 모든 사항을 다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서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위임을 줘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 10조의 2를 보면은 그 국가기관에 감청할 수 있는 설비를 갖다 신고하도록 해요. 어떤 설비는 어떤 설비를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나 그 뭐 경찰 단계에서 어떤 감청할 수 있는 설비를 누가 도입하고자 할 때는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둬요. 근데 어떤 설비가 신고 대상의 설비인지는 사실은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또 대처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설비에 관해서는 대통령 명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요. 그러면 일단 행정기관이 명령을 통해서 그 신고 대상인 설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보면은 뭐 감청 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도 체계가 있다.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법률. 그 다음에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정한 것이 명령. 그리고 규칙은 그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을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체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법으로 보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법이라는 건 법전을 보면 법이야. 법전에 있는 게 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학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걸 법실증주의자라고 부르는데 법이란 다른 게 아니라 법전에 있는 게 법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형식적인 법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형식적인 법전에 있는 법이 어때요? 정당한 법이 아니라면은 법전에 있어도 법이 아니라고 해야겠죠. 또 법전에 없어도 법전에 없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관습법 같은 경우는 법전에 없어도 법이라고 우리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전에 있는 것이 법이다라는 것은 사실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인가? 결국 법이라는 것은 정당한 법을 말하는데 정당한 법은 무엇인가? 정당한 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테마예요. 그래서 정당한 법이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썼는데요. 첫 번째는 정당한 주체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어야지만 정당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 법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정당한 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변해왔죠. 그렇죠? 옛날에는 왕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화정이니까 국민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죠.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야지만 그 법이 정당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 12세기부터 이렇게 법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 법을 정의하면서, 법을 이 사람이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성에 의해서, 발견된 그런 원리, 규칙인데, 이것은 공포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되고, 공동체의 자연적인 선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그 아퀴나스의 그 법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법이 정당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에 의해서 만든 그런 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가 됐으니까 국민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야지만 그 법이 정당한 법이 되겠죠. 어저께 모더니즘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모더니티 사회에 살고 있죠. 모더니티의 핵심은 뭐죠? 핵심이라는 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성이죠. 오토노머스. 자기가 스스로 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또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그것이 반영된 게 민주주의고 국민주권이에요. 국민주권. 국민주권이 뭐예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국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법을 통해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국민, 시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셈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법의 제정 주체는 국민, 인민이죠.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민, 시민이 법을 제정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법을 제정하죠?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게끔 돼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그거잖아요. 민주주의가 데모 클라스잖아요. 데모는 대중이고 클라스는 지배하다는 건데 대중이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냐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만든 법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 뽑고 무슨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애써줄 사람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 법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하기도 하지만 헌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 헌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의 체계를 아까 설명했는데 그 법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이 법을 제정하는데 간섭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 정당한 법이란 정당한 주체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는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춘 법. 이것은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이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데 간섭할 수 있는 정도,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법의 체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헌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국민 투표를 요구해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과반수 참여해야 되고 참여한 국민의 과반수가 또 찬성을 해야지 그 헌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헌법 또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그 헌법이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간섭의 정도,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헌법의 경우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헌법을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청사진이 나와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헌법 밑에 법률이라고 그 하위법이 있는데 법률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과반수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좀 느슨하게 제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여전히 국민이 제정한다고 볼 수 있죠.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또 법률 밑에 있는 명령의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의 대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만들어요. 행정기관은 우리의 대표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관료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대표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드는가? 사실 법을 만들면 안 되죠. 우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국민 주권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우리의 대표가 만들지도 않고 관료가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민주적 정당성, 그 재정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만드는 게 사실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세부적인 상황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계속 뭐 열어서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기관이 만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위임 조항을 둬요. 이러한 사항은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만들어도 좋다. 자꾸 위임을 줘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만 명령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사실은 관료들이 만드는 거지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은 정당한 주체,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물음이 있죠. 법률이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법률에 근거 없이 악한 행동에 대해 죄를 묻고 벌을 내릴 수 있는가?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한해야 되냐면 반드시 법률에 그 법률로서 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죄를 묻고 벌을 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 게 정의 요청이죠. 근데 법전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그 죄를 묻는 조항이 없어요. 형법에. 그럼 이 사람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과세를, 그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물을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세금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과세 법률주의라고 하고, 아까 말한 거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죄를 물을 수도 없고, 형벌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음란물을 그 문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면은, 그 형법에 그 음란물 반포죄인가에 걸려요. 근데 음란물을 그 컴퓨터상에 올리면은 예전에는 그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똑같은 거죠. 사실 문서로 하거나 아니면 통신에 올리거나 오히려 통신에 올리는 게 더 그 확산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항을 만들었죠. 조항을 만들면 그 이전에는 소급해서 처벌을 못하고 그 이후에만 처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때요? 이게 국민 주권의 어떤 한 예죠. 내가 나를 다스린다. 내가 처벌받겠다. 내가 이런 행동은 나쁘다라고 내가 동의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행동이라도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형법정주의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 어떤 그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묻거나 법에 있는 것만 죄를 묻고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어떻겠어요? 시민혁명 이전에는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그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죄를 묻고 형벌을 내리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국민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지금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도 없고 형벌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남의 휴대폰을 가져다가 막 써요. 해외전화도 막 하잖아요. 그 처벌 못해요. 그 법률이 지금 그 불비 상태예요. 그거는 뭐 절도죄도 아니고, 그 절도죄라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게 절도죄거든요. 근데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남의 핸드폰을 가져다가 쓰고서 다시 갖다 놨기 때문에 이 물건을 훔친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용 가치를 훔치는 건데, 이 사용 가치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중전화를 뭐 돈 안 내고 쓰는 건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사기죄 가능성도 있는데, 사기죄는 누구를 속여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를 속인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항이 없어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죄형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도박죄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판결 아시죠? 그 이정열 판사라고 그 하는 사람이 그 골프 억대 골프 도박을 했는데, 아니 내기 도박이죠. 엄격히 말하면 내기 도박을 했는데 그게 도박죄에 걸리냐 안 걸리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건 도박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억대를 억을 놓고선 지금 도박 그 내기 그 골프를 했는데 이걸 처벌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건 좀 부당하다,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풀어준 이유가 있던데.
네,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전 판례에서는 네. 처벌했잖아요.
그래, 처벌했죠.
처벌했는데 이번에 뒤집어진 거죠.
네네.
이유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판결인가
운영인가? 예?
판결인가 뭐 그 골프.
네, 잘하시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박죄가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놨나? 그 형법. 여기 법정을 가져왔네요.
그 골프는 그 스포츠로서
네 그렇죠.
자기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
네 어
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네 잘하시네요 진짜.
소득이
아 신문에 그래도 그걸 자세히 보기가 그 도박죄가 형법 246조에 있는데 1항에 있는데 재물로서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되게 법정형이 되게 낮네요. 그 형벌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는 예외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고돌이 그냥 뭐 돈 얼마 내고 고돌이 치는 거는 도박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일시 도박 그 오락 정도가 넘어가는 거는 돈을 많이 내고 판돈이 크면은 사실 도박죄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것은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해왔냐면 우연성이 그거가 핵심이에요. 우연성.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포카를 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우연성에 좌우되잖아요. 실력보다는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포카도 다 실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연성이 핵심이에요. 도박은. 근데 골프는 그거는 우연적으로 이기는지 안다는 거죠. 실력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어도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조형법정주의의 그 조형법정주의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형법 조항은 그 조항의 그 단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유추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는 유추 해석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 될 수 있으면 그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하려는 것이 이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도박이라고 했는데 이 도박은 그 우연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연성이 없는 것은 도박이 아니다. 그래서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판결한 걸?
조형법정주의 정신에는 굉장히 타당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그 법적으로 제재를 가야 될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분 그 이정렬 판사라는 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하게끔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전에 대법원도 이 그렇지만 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판돈이 큰 것들은 여러 가지 뭐 그 논리를 개발해서 이걸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골프는 그 우연성에 좌우되기보다 실력에 좌우되기보다 우연성 요소가 있다. 아. 예. 골프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우연성이 없대요. 아. 예. 저는 한 번도 안 쳐도 모르겠지만 농구도 그렇잖아요. 농구 시합할 때 우연성이 있나요? 그게 다 실력이죠. 그랬고요.
네. 로또 같은 거는 어떻게 합법적이에요?
예?
로또.
로또는 그러니까 도박은 아니지만 그 이 도박 비슷한 이런 그 뭐죠? 로또라든지 이런 그 복권은 그 복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그런 걸 발행을 못 해요. 일시 오락은 가능하겠지만 사적으로 뭐 이렇게 그 복표를 발행해서 하는 거는 불법이죠.
그건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돈이 있으면 이 돈은 나중에 뭐 무슨 뭘 좋은 일에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화하는 건데 이것도 국민의 어떤 사행성을 조장하고 나쁜 법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우리가 상위법에 그게 위반돼서 위헌이 아닌가 이런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없애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김종철 판사께서 변호사께서 그걸 법을 좀 고치든지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게 되게 많죠. 그 복권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주택 복권이라 그래서 그거 사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죠. 집 사니까. 근데 로또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일확천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떤 그 의미가 되게 무색하죠. 굉장히 사행성을 조장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법은 첫 번째로 정당한 주체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에서는. 이 절차 아무리 그 내용이 좋고 해도 절차를 위반하면은 사실은 정당한 법으로 평가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용이 정당하냐 그 정당하지 않냐는 사실은 세계관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 절차를 어긴 거에 대해서는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내용이 정당하냐 이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심사 대상에서 최후로 가고 절차에 위반한 거면은 이건 문 앞에서 그냥 차버려요. 그만큼 절차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뭘 할 때 기간을 준수하는 게 중요해요.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송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겠어요?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는 게 절차예요. 그래서 법률의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제정이 되냐면 법률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두 기관만이. 물론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뭐 청원을 하거나 무슨 민원을 하거나 또 제안을 하거나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하고 국회의원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출하면은 그 국회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위원회들이. 뭐 국방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많죠? 그 소관, 그 법률에 관계되는 위원회에 심사를 맡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모여서 그 심사를 하죠. 토론을 하면서 어떠한 조항은 이 법률 안에서 별로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다른 상위 법과 모순될 염려가 있고 이런 것들 다 검토하죠. 그리고 나서 입법 예고를 해요. 그냥 떡하니 물론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국민이 정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무슨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해요. 그래서 그 공적으로 이런 지금 법률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내용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예고를 하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선 뭐 법대처 같은 데 가면은 컴퓨터에 이렇게 쭉 뜨죠. 그래서 이런 법률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틀 같은 거라든지 그 잣구라든지 이런 중요한 법률 같은 거는 국어학자들한테 맡겨서 뭐 이것이 매끄럽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한 다음에 출석형 과반수 동의로 의결을 해요. 다수결이죠. 그리고 나서 의결한 다음에 15일 이내에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그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요.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죠. 그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그걸 공포를 하죠. 그 15일 이전에 그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이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대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 사람도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선한 법이 아니다, 좋지 않은 법이다라고 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다시 법을 제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절차를 어기게 되면은 그 정당한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수결에 의할 경우라도 소위 날치기로 통과된 법률은 왜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는가? 어떻게 했어요? 날치기가 요즘에는 없는데 그 몇 년 전만 해도 날치기가 많았죠. 그 전에는 뭐 수탁에 많았고요. 근데 그 날치기가 왜 날치기라고 해도 그 뭐냐면 다수결은 해요. 왜냐면 다수당이 날치기라는 거거든요. 다수당이 그 막 반대를 해도 그 사람들과 관계없이 막 몰래 가가지고 꽝꽝 때리면서 꽝꽝꽝 하면서 뭐 통과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수결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수결은 지킨 거예요. 다수 그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다수결이라는 건 단순히 다수에 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수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긴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다수결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 근대의 그 인간관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자율성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다수가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스스로 다스리는데 각자 다르니까 결국 다수가 다스리게 되고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런데 이건 왜 인간 자율성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율적이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성을 사용하면은 이성을 사용해서 토론하고 우리가 그 비판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리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다수가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반드시 토론하고 소수자가 배려되고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치기가 그래서 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다수결에 의할지라도 토론이 없기 때문에. 영국 TV를 보면은 그렇죠. 영국 TV를 보면은 TV에서 계속 하루 종일 그 의원들이 계속 토론을 해요. 모든 그 재미없는 토론을 계속하고 그걸 하루 종일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의원들 사이에 토론을 하고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그것이 공개되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냥 그 국회의원들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법을 정하죠. 토론 없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더니즘을 지금 충분히 목격하고 있는 거죠. 모더니즘을.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주체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거친 법은 그러면 정당한가? 그 악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신헌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법을 그 헌법학자들이 연구할 때 그 모델이 되는 법이 뭐냐면 유신헌법이에요. 세계적으로 유신헌법이 굉장히 악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신헌법, 특이하게 유신헌법은 국민의 98% 이상이 찬성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절차도 적법했고 민주적 정당성도 탁월하게 있는 법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이게 맹점이에요. 민주주의의 모더니즘에
98%나 어렵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물론 무슨 여러가지 동원을 해서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그 전에 그 박정희가 북한에 그 밀사
예네
보내서 그 여기 정권을 공고히 하고 거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그 뭐예요 야합을 하죠. 그래서 마치 남북 화해를 도모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계기로 이게 우리나라는 급격한 이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언론들을 다 통제하고 그 이 유신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준비 절차를 거치죠.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배후의 압력이라든지 어떤 조작이라든지 또 협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지만 절차 그 형식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투표의 어떤 결과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대단한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게 사실은 정당한 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내용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주주의의 맹점이 있어요. 민주주의. 모더니즘의 맹점이 여기 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그 말 그대로 대중이 다수가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다수가 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옳고 그름은 그럼 누가 정하냐? 그럼 전통이 정할 거냐? 누가 어떤 종교가 정할 거냐? 어? 누가 정할 거냐? 우린 그런 권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는 건 결국 이성과 인간인데, 결국 인간이 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인간이 다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하냐? 결국 토론을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런데 다수가 원하면 그게 선이 되고, 다수가 원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치를 경험하면서 이 민주주의 개념에 그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치가 우리나라처럼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죠. 나치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지지를 받아서 그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 독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법들도 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그 어떤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 유대인 학살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에요. 그 다 지지를 했던 거예요. 민주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법들이 민주적 정당성도 있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정당한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민주주의 개념으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건데 다수가 옳다고 했는데도 옳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을 이 사람들이 변화시켜요. 다수가 지배하는 건 맞는데 다수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평등과 자유 이런 큰 가치들 있잖아요. 이 가치들을 부정하는 그런 결정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모순에 지금 봉착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민주주의 그 국민들이 다수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일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방어적 민주주의. 뭐냐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름으로 나치가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독재를 하고 사람들을 탄압한단 말이에요. 동의를 얻어서. 그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게 되잖아요. 이건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당의 설립의 자유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의 설립의 자유. 그런데 이 나치를 경험하고 나서 이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러면은 이 정당을 해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사상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당 설립의 자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내가 내 사상을 마음껏 지금 펼치고 그걸 국민들이 지지를 하면은 그만인데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정당의 정책이 있을 정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당을 해체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독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우리나라에서 세울 수가 없어요. 세워도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그런 기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치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거죠. 우리도 유신을 경험하면서 겪게 됐죠.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은 결국 인간과 국민이 다수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은 원래 있는 거구나. 인간이 그것을 확인하기 전부터 옳고 그런 것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 장로교 정치대조를 보면은 그렇죠. 장로교 정치대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행정적인 거는 어때요? 회중이 정하게 돼 있죠. 회중이. 회중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인 건 어때요? 교리적인 것은 회중이 정할 수가 없죠. 교리적인 것은 성경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가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회중이 교리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실질적인 그 민주주의가 사실은 관철이 되는 거죠. 일정한 그 영역은 아무리 다수가 결정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회중이 원하는 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도록 하는 이런 게 장로교 정치대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이걸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그 아무리 다수가 뭐라고 해도 그 가치는 고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어도 내용적인 정당성이 없으면은 사실은 정당한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떠한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써요? 일단은 그 법률이라든지 명령은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지만 그 정당한 명령과 법률이 되냐면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되겠죠. 헌법에. 그 헌법에 위반하면 정당한 내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과 명령은 헌법에 부합을 해야 되고 명령은 당연히 또 법률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명령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은 그 자체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에서 이거는 더 이상 법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줘요. 심판을 해줘요. 그게 헌법재판소가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예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이런 법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률이 최상위의 법률인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이 법은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심판을 해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독일의 경우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하는데 많은 그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그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해요. 우리도 옛날에는 대법원이 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따로 뒀죠.
따로
네, 따로 뒀어요. 그래서 모든 법률과 명령이 그 헌법에 그 합치되도록 이렇게 제정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정당성을 갖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이 잘못 내리면 끝이거든요. 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1심, 2심에서 3심까지 간 다음에 3심에서 잘못 내리면 더 이상 우리가 구제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 헌법재판소는 그 최상위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 내려도 이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길은 공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헌법에 그 합치한 그 명령과 법률, 헌법에 합치한 법이 그 결국은 내용적인 정당성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 헌법이 잘못 제정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헌법이 잘못 제정됐는데 그 잘못 제정된 걸 가지고 그 법률을 심판한다. 그러면 문제가 크겠죠. 그렇죠? 그 아까 말한 이정렬 판사가 또 어떤 그 판단을 내렸냐면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거를 이걸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다. 아 위헌이다. 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위헌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그걸 청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자기는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고선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물론 그게 대법원 가서 깨졌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 법률이 그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런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배치되냐 배치되지 않냐라는 것은 뭐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은 이렇게 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헌법이 만약에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신헌법 같이 악법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가지고 그 사실은 헌법에 맞냐 안 맞냐 법률이 어떤 법률이 이걸 판단한다는 것은 참 우습죠. 왜냐면 헌법이 이렇게 악법인데 이 악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이 그 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아이러니가 돼버리는 거죠.
죄송한데요. 네. 제가 유신헌법 잘 모르겠어요.
유신헌법은 국민의 그 자유와 권리를 대단하게 그 제한을 해요. 그 삼권 분립도 거의 없어요. 삼권 분립이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 중에 하나잖아요. 권력을 분립시킨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게끔 돼 있어요.
국민조차 국민.
네. 그러니까 말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를 법률의 규정 없이도 마음대로 그렇게 유린하게끔 돼 있고
대통령도 체육관에서 뽑고
네 그렇죠.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고요.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뽑고 그런데 박정희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박정희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나라의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냐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공화당 그 출신들이겠죠. 그 어떤 법률을 만들었냐면 군인들이 군인들이 그 어떤 훈련을 하거나 전장에서 사망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국가에서. 근데 그 보상을 안 해주거나 굉장히 적게 해주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 부당한 법률이죠. 헌법에 비추어서 굉장히 부당한 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대법원이 이 법률은 법이 아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하고선 이 법률을 위헌 심판을 내렸어요. 그 박정희 시대 때. 그리고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대법관들을 막 옷 벗게 하고 이 법률을 헌법에 규정을 뒀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이 다 계속 법률에 규정을 두면은 헌법에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아예 헌법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 법률을 위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상위 최상위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에요. 박정희가.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조차도 위헌 심판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부당한 조항이라면은 헌법 전체적인 그 정신 내지는 자연법에 기초해서 그 헌법을 이것이 바르지 않은 법이다라고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그런 관례가 없어요. 그런 관례가 없고 없다고 없겠죠. 우리나라는.